예, 지난주부터 신명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고요. 이제 앞으로 한두달 정도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다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신명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명기 1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문턱에 왔었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읽었죠. 저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요. 신명기는 바로 이와 같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신명기가 구약 역사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또 심지어는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될것 같은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짧고 긴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고, 고별 설교가 된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들어가시는 걸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옮겨주면서 모세는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아주 체계적으로 들려주는 이제 그러한 일을 신명기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과 2장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먼 길을 돌아오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디투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 제목, 말씀 제목에 썼는데요. 디투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지만 그러나 아마 미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전하다가 가끔 보는 사인이기 때문에요. 디투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디투어 이렇게 사인이 써 있으면 도로 상태가 문제가 있든지 뭐 공사라든지 해서 글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디투어해서.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돼 있으니까 뭐 디투어를 해도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일단 돌아보고 뭐 다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예전에 디투어는 좀 난감했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약도를 이렇게 받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레프턴 어디서 라이턴 요거 써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디투어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데, 가끔 보면 이 도로 공사할 때좀 부실하게 디투어를 만들어 놔가지고 디투어를 한참 따라갔는데 도중에 없어져 버려요, 사인이. 그러면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디투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디투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신랄하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디투어 인생도 가치가 있는가? 물론 답은 예스라고 말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투어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나 이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디투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으로 가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그려져 있어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가나안 앞에서의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첫 번째는 사실 실패고 두 번째 다시 가나안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2절을 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기록이 돼 있죠. 호렙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뭐 시내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세에게는 너무 중요한 곳이죠, 호렙산이. 처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40주야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그들이 갔더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걸린 여행 기간이 11날, 11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는 거죠. 당시에 뭐 버스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그 군중이 인파가 걸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걸어오면 11날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마흔째 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th year, 40년이 지난 다음 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호렙산 갔으니까 실제로 아무리 길어야 몇 달 걸려서 올 수 있는 자리에 저들이 40년이 걸려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연수는 출애굽하는 그 시작부터 계산이 되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40년이 걸린 이 멀고 먼 길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짧은 길이에요.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나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서제스션을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우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가서 실제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 땅이 어떤지를 좀 보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고울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게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아스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경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끼어 있는 성경 같은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성경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빳빳한 종이에 이렇게 다 거기 인물들은 다 백인들이죠. 어쨌든 그 그림들을 보면 그때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정탐꾼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두세 명이 이렇게 긴 장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끼어 매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이처럼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들이. 이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이렇게 멋진 땅의 이 소산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그때의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2명은 가자는 거예요. 그 2명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래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시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릴 거다. 근데 다른 열 사람은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진단을 하죠. 그게 뭐죠? 그쪽에 있는 아낙 족속들이 너무 장대한 거예요. 그들이 지어놓은 성읍들이 너무 든든해. 이건 가다가 완전 개죽음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다른 구절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볼 거다. 스스로 비하시키는 그 상황. 근데 뭐 너무 현실적인 거죠. 사실은 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고 그 노예 생활하다가 막 수십만 명 이렇게 장정들이 와서 지금 들어가는데 뭐 이게 과연 전쟁이 되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저들을 이길 만한 입장이 되지 않는다. 다수가 이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다수의 결정을 갖고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결정은 지혜롭다. 다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수의 목소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다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찍소리 못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교회 목회자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아무리 그것이 다수라 할지라도 어그리할 수 없는 말씀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문제는 이 다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냐? 아주 부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들이요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마음으로 또 입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7절 한번 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광야에서 여러 번 나오죠. 예.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애굽의 그 신들을 다 이 심판하셨습니다. 열 개의 재앙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시고요. 예?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 들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음모를 갖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음모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우리 아주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 기쁨이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아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사실인데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내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 네. 하나님 불안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물론 이제 한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예?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그 의심의 그 의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하나님을 그 아주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나타난 현상이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디투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저들의 죄 때문에 디투어는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완전하게 실패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디투어된 40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다 실패작이었던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답은 뭐냐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분명히 백성들의 실수와 저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진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로 부정적인 시간만은 아니었다. 도리어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몇 가지 그냥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시간이었어요.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짧지도 않은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결국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먹고 자라고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종일 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이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세대를 물리치고 광야라고 하는 터프한 곳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곳에서 와일드하게 성장하는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일으키는 시간이었던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던 그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불신의 세대로 죽고 그 밑에 자녀들 그리고 40년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고 여러분께 좀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뭐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세대교체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 그 시대마다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또 어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나이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연단된 새로운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에 속한 죄의 근성, 죄의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자아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성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도요 죄의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죠? 죄가 이렇게 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 말 하지 않고 네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은 위에서 그냥 압박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항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새 사람은 우리는 근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들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저항하는 근성이 생겨가지고 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우린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우리는 의의 종이다.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 그러한 새로운 자아를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디투어이지만 그러나 그 디투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또 하나 이 40년의 시간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들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보고 마셨고 물을 마셨고 그리고 저들은 메추라기를 진영까지 날라오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기력을 차렸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30절부터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사신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광야 40년 전체를 서머라이즈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장면을 맞이할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너희가 생각해서 갔느냐? 너희가 결정해서 갔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어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너희가 장막 칠 만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게 하셨다. 앞서가셨다. 이 경험을 한 거죠. 40년 동안 백성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비록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신뢰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디투어가 있다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이 어마어마한 디투어, 11일 걸릴 길을 40년 걸려왔던 이 어마어마한 디투어를 생각할 때, 아, 거기에 아마 나의 문제에 대한 이해나 또는 설명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해요, 여기서. 그 뭐냐면,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의 디투어와 우리의 디투어가 연결되는 이유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 큰 그림. 더 큰 그림은 뭐냐면 인류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작은 한 민족이에요. 물론 우리 개인들은 더 작은 마이크로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봐야 되는 매크로,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 그건 인류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어떤 그 생각은 뭐냐면, 아, 여기 이스라엘의 디투어는 이것보다 더 거대한 인류의 디투어의 한 파트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와 함께 가는 이 인생 자체의 디투어를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의 첫 출발부터 인류는 비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글로 가지 못하고 비껴 디투어해 갔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첫 장에서 인류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죠.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나무를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한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을 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 나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에 대한 어떠한 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죠.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는 결국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이슈로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그 생명의 나무를 먹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복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들에게 저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나는 너의 왕이다. 아버지다. 너희들은 나의 공주 또 왕자다. 관계 설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결과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에 나를 거역할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게 이제 그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존재다? 아닙니다. 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프로베이션.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베이션 기간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프로베이션에 실패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새가족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창세기 1장 가지고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생겼습니까? 침팬지처럼 생겼습니까?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이렇게 털이 없이 말끔한 사람인지 아니면 털이 많았던 사람인지 그건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뭐 형태, 그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뭐 빅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형상이란 말은 외모만, 외모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 속에 두시고 그들이 다른 짐승들을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런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물론 같이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동질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종류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막 빛나는 그런 존재였는지 그거 별로 이슈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 저들이 직진했다면, 만약에 디투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조, 그 다음에 프로베이션,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갔죠. 어떻게 됐죠? 창조, 프로베이션,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영광. 그러니까 이게 패스가 달라진 거예요. 길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들의 죄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범죄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바로 훈련해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에서 저들이 훈련, 타락, 죽음, 뭐 죽음도 나오죠. 구원, 영광, 굉장히 복잡한 포뮬러로 바뀌어져서 디투어가 생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 많은 꼬여짐이 있고요, 꼬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항상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땀이 막 철철 흐르도록 땀을 내고 열심히 노동을 해도 광야 같은 땅은 그들에게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꼬여지느냐,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리 꼬이고 안 되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꼬였다는 겁니다. 디투어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40년의 광야의 디투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디투어가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디투어가 있는데, 건강의 문제, 뭐 이민 과정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딱 저기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자꾸만 빙빙 돌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개입돼 있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내 잘못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음모야? 하나님의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간의 책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갖고 이해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딱 짜여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평면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원인과 결과에 딱 규합돼 있어요. 단순해요. 넘어가기가 어려워.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몇 가지 경우의 숫자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인드는 창조주의 마인드고, 그 하나님의 마인드는 우리의 마인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네? 교회 대왕 무슨 운동대회 하면서 우리 교회 이기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게 다 충돌될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각 사람마다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군중이 다 자기 얘기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헷갈릴 것 같지만 모세는 헷갈려도 하나님은 안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자 과연 내 책임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이해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서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시다. 그걸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짧은 시간도 아니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에 와야 됐다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이 바로 너 땅이다. 가나안을 데리고 오셨으니까 이 땅이 너의 땅이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멀리 이방 나라로 보내서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제너레이션,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미리 선언된 계획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 때문에 디투어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디투어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과들이 있다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만 말할 수 있지는 않지 않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께 좀 짚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죄의 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죄 조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은 악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죄의 문제마저도 경우의 수로 극복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죽였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You killed them.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였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죽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의 백성들의 주인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딱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시죠? 조금만 좀 해보세요.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한 5분만 제가 디투어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인스트럭션이 없었나요? 참. 자, 두 가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없어요? 있어요. 예. 단어가 아니고 이제 사실은 저게 이제 하나의 그 프레이즈가 됐네요. 근데 영어는 단어죠.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다른 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걸 보면서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뭐 나는 신학을 다르게, 그거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과정으로 선택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바로 그 문제예요. 자,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그러니까 언뜻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죠. 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구원하시기로.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랬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택함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만세 전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 수프라 랩세리아니즘. 야, 어렵죠? 랩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랩스는 타락입니다. 수프라 이전, 인프라 이후. 타락 이전?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의 선택 속에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발휘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나중에 붙이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간의 타락이라는 상태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계획하셨는가. 아, 제가 1부 때 설명을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좀 흥분이 돼가지고 설명이 좀 어렵죠? 자, 이건 절대로 역사적인 포인트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의 생각의 순서입니다. 타락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타락이 먼저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설은 뭐냐면 구원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보신 것이다. 두 번째는 타락을 먼저 보시고 구원을 선택하신 것이다.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아니 뭐 쓸데없는 신앙 논쟁을 지금 여기서 왜 가져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음모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내게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좀 일종의 골탕 먹이시는 작전이냐, 나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인생에 디토어가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는 첫 번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는 뭐냐면 목적이 먼저예요. 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인간의 타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감성적으로는 그게 좀 힘들어. 감정적으로는 타락이 먼저 전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는 것이 좀 더 쉬워요, 제 마음속에. 감성적으로. 왜?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책임이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뒤집어 번복시키셔라도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어려운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생각과 판단으로 이미 계획하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신학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러나 뭐 두 개가 다 옳을 수 있다라고 우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건 뭐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디투어가 있는 것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모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미가 달라요, 좀. 하나님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다. 타락한 인류는 이미 디투어를 가고 있다. 나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힘들고 어렵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어렵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행동들, 분명히 내가 만들어놓은 메스, 내가 만들어놓은 문제,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이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까지 온 이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도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좀 이렇다고 생각해요. 너희의 죄가 크냐? 우리 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너의 마음속에 고통이 크냐?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너희가 받고 있는 상처가 거대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더 크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거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더 크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이 디투어가 허비일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민족적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또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오늘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과감하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인정하시기 바래요. 맞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도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들이 있지만 주님 이렇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일을 다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일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는 죄대로 회개하고 나의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한 후에 주님 그러나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믿고 저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제와 꼬여진 인생의 길들 가운데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를 earnest하게 그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온갖 이 실패와 실망으로 얼룩져 있는 나의 현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내게 구하라. 나를 만나라.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